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겨울의 입구에서도 오늘 맑은 일기와 좀 따뜻한 기운을 주시고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그 뜻을 깨닫는 대로 몇 마디 해석하고 함께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 또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심령 가운데 일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도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깨닫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즐거이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또 마음에 두어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복된 삶을 땅 위에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홀로 일하시며 주관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2편 말씀, 올바르고 선한 자가 복됨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고 우리가 좀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중요한 그런 진리이고 교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그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위로 성경에 주신 생활규칙, 계명입니다. 계명은 생활규칙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규칙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중요한데 우리는 규칙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규칙을 어기고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주셔서 온 자연 세계가 규칙적으로 규칙 있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조그만 착오가 없이 잘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죠. 몸의 기능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잘 가야 건강하지 뭐 하나가 망가지면 뇌의 작은 그런 세포의 그 실핏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뇌졸중 그럽니다. 사람이 뇌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뇌의 기능이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기억이 망가지든지 언어 기능이 망가지든지 감각이 망가지든지 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이는 감각이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맛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규칙적이에요. 자연 만물이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인간의 신체 구조도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 세계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주셔서 그게 계명입니다. 생활규칙입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 요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명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며 그런 사람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며 그 계명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막연하게 조금 알 수는 있지만은 양심에 좀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양심도 더러워지기 쉬우니까 성경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듣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경을 참 좋아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읽기를 좋아하고 읽고 계시지요. 집에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또 예배당에 나와서도 성경 읽고 성경 듣는 것을 좋아하는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아 목사님 설교가 성경대로 잘 해석을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모두들이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후손이 자 본인만 복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복을 말했어요. 우리는 다 자녀들을 좋아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자녀를 좋아해서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자녀가 살면 그 집에 가서 집안일도 열심히 해주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오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손자 손녀들 귀여워서 그들이 뭐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열심히 그들을 또 돌봐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람 사는 것에서 중요한데 이게 후손이 그 후손 그런 자의 후손 자손들 가족을 말하죠.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사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 계명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대로 올바르다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이처럼 연대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의로우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악하면 자녀들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되었고 우리의 짧은 삶의 여정에서도 경험됩니다. 저 가정은 부모가 참 경건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반듯하게 살 경건과 도덕성 있게 살더니 자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고 오늘 본문에 부요와 재물 다 좋아하는데 부요와 재물이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가정에 주시는 복은 영적인 부요가 첫째이지만은 믿음의 부요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독실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는 그것이 첫째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물질적 부요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되죠. 이삭의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은 복을 받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 이삭이 부자였구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그의 양과 소는 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양과 소도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게 잘 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하는 기업, 산업이, 하는 일들이 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복되고 경제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시대에도, 시대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 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토지 소산의 복, 땅에 농사 지으면 잘 될 것이다. 잘 돼야 되겠죠. 가뭄도 들지 않고 또 병충해가 있지 않고 잘 돼서 아, 풍년이로다. 풍년이로. 토지 소산의 복, 또 가축의 생산의 복, 방금 말한 양과 소, 가축들이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아주 잘 자라서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몇 년 지나면은 가축이 많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축의 생산의 복, 또 떡반죽 그릇의 풍성한 복이는 표현했습니다. 떡반죽 그릇,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와 또 은행장고나 뭐 이런 것이 되지 쉽죠. 떡반죽 그릇, 먹는 식량의 궁핍이 없는 그런 복을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우리가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궁핍하고 어렵게 살지 않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와 같이 대대로 복을 얻을 것이며 그들의 의인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 계명, 순종의 삶이 의인데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어질다. 우리가 알긴 아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친절하고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혹은 gracious, gracious라는 말도 번역하기 어렵지만은 은혜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gracious. 근데 친절하다쯤이 괜찮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우리가 실제로 어진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죠. 저 사람 참 마음이 어질다. 그 말은 친절한, 젠틀한 거죠. 친절하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이는 자는, 구이는 요새는 참 어려운 말이죠. 구인다, 구워준다 말이죠. 구워주는 자는, 구이는 꾸다, 뭐 빌리다는 꾸다, 구이다는 말은 수동태죠. 구이는 빌려주는,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또 뭐 여유가 있어도 남한테 어려운 사람이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안 빌려주시죠 잘. 그러나 이제 착한 사람이 돼서 잘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혹은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선한 자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나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경건한 성도는 어떤 자인가?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계명 순종의 삶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과 의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법에 맞게 바르게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의로움도 도덕적 표준에 맞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 경건한 성도는 친절하고, 아까 어질고 친절하고, 사람이 거칠지 않고 친절하고 자비하며 은혜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하나님의 그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의 요지가 그렇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던가요? 예, 그렇게 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가장 큰 죄를 짓는 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 미달하는 자들이지만은 그것이 계명 순종의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요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며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 여호와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가난한 형제에 대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구제에 대한 교훈을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교훈하면서 그랬죠. 가난한 형제에 대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말은 아이고 저 가난한 친구가 왔구나, 내가 못 본 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손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손을 펴는 것은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움켜주는 것은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안 주는 것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따라 너그럽게 구제해야 한다. 형제가 혹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할 수 없지만은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흑암 중에, 흑암은 고난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때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참 그런 걸 우리에게 왜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는지, 또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이 됐다가 또 아침에는 또 새벽이 와서 점점 밝아져서 광명한 대낮이 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낮과 밤을 주는지, 이것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깨닫는 대로 인간의 삶은 이처럼 굴곡이 있다. 편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 인생을 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통과하면 아, 인생은 그런 것이야. 인생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다.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현실인데 그것이 흑암입니다. 흑암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홍수나 지진이나 전쟁 등의 와 지금 큰 화산이 에티오피아에서 터졌던가 어딘가에 큰 화산이 엄청난 그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역사상 없었던 큰 화산이 진화론자들은 1만 2천 년 전 그렇지만 역사가 1만 2천 년도 되지 않지만은 그 말은 역사상 없었던 큰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죠. 엄청난 그 높이가 한 10km가 높던가요? 그렇게 인공위성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 화산이 분출되는 것이 포착이 될 정도의 그런 큰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죠. 또 한 곳에서는 물 난리가 나서 홍수가 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홍수도 지진도 또 전쟁도 이런 것들을 화산도 경험하는 이런 재난들이 바로 다 흑암이죠. 흑암을 경험합니다. 화재도, 대형 화재도, 와, 아파트가 엄청난 아파트지만은 그런 그래도 홍콩 같은 중국에서 중국의 가장 번화한 번창하는 도시인 홍콩이 그런 대형 화재가 나서 수십 명 이상인가요? 엄청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나. 이것이 세상을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통과해야 할 현실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도 이런 고난, 흑암이 있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병도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의 가족이 죽기도 합니다. 왜 죽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죽는지. 어떤 때는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기도 하죠. 제가 간혹에서는 또 너무 죄송하지만은 예, 저는 예, 우리가 집사람이 몸 약하니까 그런 걸 늘 의식하면서 늘 기도가 그래요. 예,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그렇게도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사는 동안 옆에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중심이고 그러나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같이 있는 게 좋지 너무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하나님 불러가시고 예, 제 혼자서라도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어렵겠지만 살아볼 테니까 그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일은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 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데려간 거는 잘못입니다. 당신 생각이지 그거는 우리의 그런 제한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마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될 터인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확실히 최상입니다. 최선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있지만은 그러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래서 빛은 구원이겠죠. 구원과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질병의 치료도 주십니다. 그런 경험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질병의 치료를 물론 질병의 치료를 주지 않고 데려가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우리 집사람이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예, 이제는 돈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그래도 회복을 주시고 또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여 년 동안 계속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그렇게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고 약도 다 끊어버린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고 그것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지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런 작은 경험이지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적 평안 이것이 빛입니다. 흑암 중에 빛을 주신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말이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보통은 부자들은 매우 아끼잖아요. 재벌 후세들도 뭐 여기 뭐 무슨 휴지 하나 쓰는데 한 장 쓰지 않고 반 장 쓴다.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와 저렇게 우리 집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와 재벌은 그냥 막 펑펑 쓰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절약적이게 사는구나. 그것도 배워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보통 그렇게 아껴 쓰지만은 무조건 아낀다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 지리라. 본문 5절 끝에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라는 원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법정 소송에서 잘 견디느니라. 우리가 BDB 히브리어 사전에 설명이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난해주에 비슷한 그런 난해주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6절 넘어가 봅시다. 6절로 8절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경건한 성도도 고난 중에 잠시 요동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그가 엎드려서 또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침상을 띄운다고 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고, 엘리야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도피하고 이제 나만 죽으면 된다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고 이제 내가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고 하나님 앞에 아기처럼 어린애처럼 엎드려서 그렇게 낙심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누구나 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은 목표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인데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살아서 땅 위에 살아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낭비하지 않고 내가 시간과 정력과 또 재물과 모든 것을 선용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좀 하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빨리 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이죠. 또 이런 경건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무시와 멸시와 비방을 받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진실한 성도들도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개 하면 아 그분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아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가 오래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쁜 소식이란 무서운 질병, 지진, 기근, 전쟁 등의 소식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 때에 두려워 떨지만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안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가 안전함이 있어요. 거기가 방공호입니다.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함,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전함이, 또 여호와 안에 우리의 영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에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 말씀도 주셨죠. 영생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대적자들을 벌하실 것이며 성도들은 그 대적이 보응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9절 10절 보십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한한다는 말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악인은 이를 보고 화가 나죠. 아이고 저 못돼 잘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고 저렇게 자꾸 일어서네. 예,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악인의 욕심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구제에도 힘씁니다. 이게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그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준다. 5절에서도 그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라고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며 구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구제할 때 모세의 율법의 교훈대로 넉넉히 하며, 아까 신명기 15장 제가 언급했죠. 모세의 율법에는 넉넉히 하며 손을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고, 또 주 예수께서 교훈하신 교훈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는 구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의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의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의이며, 구제하는 것은 의의의 행위, 즉 의의의 열매이며, 구제를 힘쓰는 자는 그 의의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 의의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뿔은 영화로이 들릴 것이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말인데, 즉 의인들은 쇠하거나 망하지 않고 뿔이 영원히 들린다.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쇠하거나 망하지 않고 힘있게 영화롭게 번창할 것이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형통함을 보고 화를 내고 이를 갈 것이라. 화를 낸다는 말은 마음이 상하여 고통스러워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악인은 자신을 반성함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의인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소멸할 것입니다. 그의 돈도, 지금 있는 물질적 부여도, 그의 건강도, 지금은 건강 하나는 내가 자신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 치시면 건강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의 권세도 없어질 것입니다. 악인의 욕심도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소욕, 욕심도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이 망하기를 소원하였지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이기기를 소원하였지만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자신이 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를 간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원을 다 폐하시고 오히려 그의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시편 19편이나 119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은 복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는가요? 언제 우리 교회 차가지고 제가 연희동인가 어느 카센터에 가서 뭘 고치는데 그 근무하는 직원이 어떻게 교회 찬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매일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목사님보다 더한 장로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열심히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을 읽으시는지 그런 간증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성경을,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성경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듣기를 좋아하고, 요즘은 시대가 참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또 믿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비와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계명 순종하는 것은 그 정직과 의인데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인데 특별히 계명의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선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하고 자비하며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표현하기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이 세상에 지금 빨리 천국 안 데려가고 살게 합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은 한 가지다. 목적을 단순하게 표현하기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 사람의 삶이 참 선한 삶이로구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이런 자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 좋아하고 말씀의 요지대로 선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비와 선을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런 자들이 복되며 그들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참 좋죠.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삶, 흑암이 찾아오고 재앙의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 재앙도 있어요. 뭐 북한이 한 1년, 2년이면은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에는 많이 떠돌더라고. 탈북자들에게서 그런 것을 그 기밀문서, 북한에 있는 문서를 봤다고 하는 최측근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죠. 그런데 북한이 그냥 망하면 그냥 망하겠습니까? 또 이 동북아의 정세가 그렇게 예,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대만을 몇 년 안에 완전히 침공해서 다시 삼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침공하면 예, 일본은 우리는 대만을 방어하는데 우리도 미국과 힘을 합쳐서 같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대만을 돕기 위해서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북한이 2판 4판 어차피 망할 바에는 한반도의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현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요?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자유와 선을 행하는 자들은 재앙의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또 듣고 읽고 또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고 그 내용대로 선과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